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에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감동 주시고 꼭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함으로 붙들려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많이 공부하고 부요하고 신부도 귀한 분들 가운데서 제자를 삼지 아니하시고 베안야요빌과 도마야다시가 왜 대부분 갈릴리 어부 출신의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갈릴리 어부들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갈릴리 어부들만은 아니었더라고요. 학식도 많고 부유한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즉시 부르셨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수님께서 학식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잘난 사람, 이쁜 사람을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 없이 모두를 부르셨지만 단지 모두가 응답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무척 많았는데 택함을 받은 자가 적었던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적지 않은 추종자들이 있었지요. 한때는 남자만 5,000명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500명, 70명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자로 선택한 사람은 단 12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가운데서도 한 명은 아니었지요. 따르는 사람은 무척 많았는데 막상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은 매우 적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요, 딱히 믿을 만한 사람은 항상 없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처럼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해서 이곳저곳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딱히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나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신 바울 사도가 사명을 주어서 보낼 사람이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딱 한 명밖에 없다는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져요.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아주 소중한 사명을 그 사명을 위해서 택하시고 보내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 주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쓰임받지 자기가 쓰임받지 못하게 될 때 격분합니다. 왜 나를 몰라주는가? 이 교회는, 이 단체는, 이 회사는 사람 차별하는가? 내가 뭐가 좀 뭐가 다른 사람보다 없어서, 가난해서, 뭐 출신이 그래서 뭐 때문인가 도대체? 사람 차별하는가? 그리고 자기가 제대로 쓰임받지 못할 때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신이 쓰임받지 못한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또 분개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쓰임받지 못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차별이 없이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르심에 잘 응답하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주님께 소중한 사명을 위해서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서 주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20절 읽어볼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쓰임받으려면 뜻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쓰임받으려면 능력, 개개인의 능력은 두 번째, 세 번째, 능력 맞는 게 쓰임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재능이 많다든지 그게 아닙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거. 그런데 서로 뜻을 같이 한다는 점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뜻을 같이 하려면 때로 내 생각과 주장을 버리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에요. 그리고 내가 옳다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에 항상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근데 그걸 끝까지 몰라요.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내 원대로만 할 것 같으면 동상이몽이라고 공동체 내에서 절대로 뜻이 갖춰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뜻이 다르면 함께 동역할 수 없고, 그리고 뜻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 함께 하면 할수록 그 공동체는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때는 1388년 고려 우왕 14년, 고려는 과도한 곡물을 요구하며 철량 이북당을 차지하려는 명나라의 반발에서 요동정벌을 결정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성계 장군을 우군 도통사로 삼아서 군대를 파병합니다. 근데 이성계 장군은 요동정벌을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 거스르는 것이 옳지 않고, 둘째 여름에 군사 동원이 쉽지 않고, 셋째 요동정벌이 틈을 타가지고 왜구가 들끓을 수 있으니까 안 되고, 넷째 비가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 확률이 높다는 내용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보내는 조정과 뚜렷하게 반대 의견을 가진 이성계 장군은 사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적합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언제나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을 뜻을 같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인물입니다. 고려 조정은 그런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지요. 이성계 장군 임명을 철회하지 않고 저를 전쟁터로 보냅니다. 만사가 인사인데 다른 뜻을 품은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어서 많은 군사를 맡겨 보낸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결국 위화도 화군이 이루어졌고 해군이 이루어졌고 고려는 고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그 지도자로 인해서 고려 입장에서는 뜻이 같지 않아서 보내선 안 될 사람을 택하여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겪게 된 겁니다. 뜻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면 반드시 분쟁과 분열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늘 1절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시고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라고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까닭은, 누군가 끝까지 자기 생각을 옳다고 주장하면 바로 그 사람이 그 똑똑함과 잘남으로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상처뿐인 영광이 아니라 영광 없는 상처만 남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와 뜻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 지는 방식 진짜 피하고 싶었어요. 이거는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뜻 끝까지 고집하여서 십자가 지는 일을 감당치 않으셨다면 죄사함도 구원도 부활도 영광도 모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하셨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시어 영생의 소망이 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충성된 사신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쓰임받은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학식 없으셨고 재능도 많지 않으셨고 아실 거예요. 목수이셨으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쓰임받는 게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은 뜻을 같이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을 언제나 버릴 줄 아는 사람, 언제나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언제나 뜻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주장과 뜻이 너무 강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보냄을 받지 못해요. 쓰임받지 못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장 중요한 요직 중 하나가 주한미국 대사 자리였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골치 아픈 북핵 문제와 주변 국가들 간에 동북아 사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가장 미국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주한미군 그 대사로 이제 보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처음 선택받은 사람이었나요? 한국계 미국인 빅터 차 교수였습니다. 차 교수는 누구보다도 처음에 볼 때 주한미국 대사직에 가장 적격자로 여겨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조지타운 대학 정치학과 교수이셨고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석좌로 동북아의 국제정세를 누구보다도 많이 연구하셨던 분이고 또 잘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의 임명이 마지막 순간에 초래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뜻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려요. 뜻은 얼마든지 여러분 생각 다 가질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뜻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의사와 뜻이 너무 분명해서 반대 표명을 하더라고요. 뜻을 같이 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학자적 양심이었나요? 미국에서 파송하는 분이 미국 행정부와 뜻을 같이 못한다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죠. 위화도 해군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보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병 가둔 유단만 제외하곤 예수님과 뜻을 같이하여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열한 제자들의 생각이 같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면은 정말 생각이 달았던 순간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다를 때 저들은 항상 예수님과 뜻을 같이하려고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의 잘못은 뜻과 생각이 달랐을 때 끝까지 자기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 그는 사사건 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불평 많았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무리에서 나뉘어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주님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 안에서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은 있지만 뜻을 같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게 쓰임받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내 생각보다도 뜻을 같이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그러나 뜻을 같이 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인데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디모데와 반대되는 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이죠. 소위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자기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누군가를 막상 보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언제나 자기 유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교회 리더십을 굉장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제가 존경해요. 딴 게 아닙니다.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하고 때로는 갑자기 많은 일을 부탁할 때가 있어요. 선교 가는 것도 장로님들이 원해서 내가 가고 싶은 장소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무슨 저기 영국 쭉 적어놓고서 그냥 장로님 여기 부탁합니다 하면은 한 분도 지금까지 반대하신 분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준비하고 그냥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내 시간이 그때 됩니다 안 됩니다, 시간은 맞추는 거 삶을 맞추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행운인가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정말 좋은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먼저 자기 유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다,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 부귀 영화 쾌락을 돌아보는 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로스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속은 기둥됐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복음 전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시간도 없고 용기도 없고 성격도 저는 내성적이고요, 집에서 할 일도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답하시게 되면 평생 한 번도 전도에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선교하시라고 얘기했을 때 비행기표 살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건강도 문제고 사업도 직장도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말이 많으면 1년 12달 평생 한 번도 보낸받지 못하고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은 언제나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디모데밖에 이밖에 내게 사람이 없다, 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사람들 탁 얘기하면 그냥 말이 많아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은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세베대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그리고 다른 열두 제자도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순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뭐 제 스케줄 보고 이런 거 아니라고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돕는 사람들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이런저런 세상적인 염려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나 순종하고 싶은데 아이 저는 뭐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아마 선교 가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가 보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제게도 저 사람들처럼 시간이 주어진다면 뭐 물질이 있게 된다면 그리고 재능이 주어지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가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들으시오. 성경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실제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 감당하실 때 뭐가 다 있어서 감당한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도와주셨습니다. 십자가 사명의 길에 서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헐벗고 굶주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12명의 장정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 사실 이게 사나이들인데 그때는 또 배가 고팠을 때고 얼마나 많이 먹어.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삼촌들 야 그냥 고봉으로 이렇게들 드시더구만. 그것도 한 그릇이 막 두 그릇씩 없어서 못 드시더라고. 싹싹 비우시고. 그래서 이 그냥 밥상 올라오면 그냥 깨끗해져. 예. 근데 12명의 장년들 얼마나 드셨겠어요? 얼마나 식비가 많이 들었겠어요? 여행비는 어떻게 근데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다고요. 갈릴리, 사마리아, 온 유대와 이두레, 베로야, 베네게, 지방까지 온 세상을 두루 다니셨지만 한 번도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도는 교회를 부흥시키지만 선교는 교회를 건강하게 한다. 영육 간에 강건해져 경제적으로 튼튼해집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정말 웅변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왜 내 삶이 부족해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언제나 신실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실 때까지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막고 골고다 길 그 14 스테이션 다 올라가서 끝까지 십자에 꽝꽝 못 박혀 6시간 달려계실 때까지 진짜 엄청난 체력입니다. 엄청난 건강이에요 그거는. 예. 웬만한 사람 몇 대 맞으면 그냥 죽거든요. 근데 그것을 견뎌내실 그 건강, 물질 다 주님이 주셨다고요. 심지어 죽은 후 무덤까지도 아르마대 요셉을 위해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자기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일에 먼저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언제나 먼저 구하는 사람, 자기 일을 구하지 않냐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 자, 세 번째로 주님께 보냄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희생을 각오하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디모데의 연단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것은 사도행전 16장 루스드라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디모데는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교육 안에서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죠. 그리고 바울에게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자가 되지요. 디모데가 그 후에 바울은 정말로 신실한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를 보낸 적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키아 문제가 있었을 때도 디모데를 파송했고요. 고린도 교회도 디모데가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가서 도왔습니다. 언제나 디모데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를 보냈어요.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디모데를 보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워하거든요. 왜 못 가십니까? 아니, 나는 건강이 약해서 가서 죽으면 어떡해요. 예.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희생 각오하지 않아요. 사실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모서 등등이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에요. 디모데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바울과 나 디모데는, 디모데와 나 바울은. 예. 디모데가 얼마나 자신을 희생해서 광범위하게 복음에 헌신했는지 보여주는 그런 예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재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낸다는 말, 이게 성경은 이렇게 잘 자세하게 입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되게 쉽게 느껴지죠. 아, 오늘같이 뭐 비행기 타고 한번 갔다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이지만 이것은 이 말이 쉽지 엄청난 희생이 따르는 길이었어요. 오늘같이 비행기가 없었던 시절, 자동차가 없었던 시절에 로마에서 빌립보까지는 걸어서 편도에 꼬박 40일이 걸리는 장거리 여행이었던 겁니다. 갔다 오기만 해도 거의 3개월이 걸리는 길이에요. 가는 길에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길, 쉼 없이 걷고 걷고 또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이 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의 길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건강도 좋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밖에 내게 없었습니다. 그런 길을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합니다. 디모데가 갈 거다. 디모데를 보내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 없고 no pain no gain이라고 씨 뿌리는 수고 없이 열매 얻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림 없이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진짜 문제는 너무 편하게 믿으려는 신자들의 태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편한 의자, 의자들은 더 편해져요. 옛날에 우리 마룻바닥에 앉았는데 마룻바닥에서 예배드리는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데서 예배드리면 한 명도 안 올지도 몰라요 오늘은. 예. 그냥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잠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진 겁니다. 너무 편해져서 말입니다. 좀 더 편한 의자에, 좀 더 편한 음향 시설에, 좀 더 나은 교원 교육 환경에. 그래서 사람들 교회 옮긴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면 정말 답답해져요. 아유, 뭐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이 별로 요즘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교육 전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러냐고요, 도대체. 그것도 주일만 잠깐 와서 드리는 예배, 희생과 봉사라는 단어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의 흔적이 점점 그 색깔이 바래지고 희미해지면서 교회는 급기야 부활의 능력을 잃게 되죠. 십자가 없이 무슨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져요. 능력이 없어지니까 내내 시험받는 사람들이 많아져. 아무 일도 아닌데 맨날 시험받았대. 웃기만 해도 시험받고 울어도 시험받고 눈 쳐다보기만 해도 시험받고 이게 무슨 교회냐고요. 예. 교회 내 구원, 영원 구원의 역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 없는 부활은 허상입니다. 노력 없는 성공은 거짓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거두는 열매는 없습니다. 예수 신앙의 열매는 늘 십자가의 길이 끝에서 주어집니다. 디모데는 아시는 대로 위가 약해서 속병에 잦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자신의 약함을 변명 삼지 않았습니다. 항상 말씀해 주어지면 이해하고 따라갔어요. 그냥 무슨 할 말이 있냐.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오, 예. 내 삶을 거기다 맞추는 거지. 내 밥 먹고 사는 길에 내 인생을 신앙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표때 내 인생을 맞추는 거죠. 근데 우리는 가라고 하면 무슨 자기 인생에 맞춰. 자기 인생에, 내 인생에, 비즈니스에 맞추고 내 인생 학업에 맞추고. 그러니까 이 밖에 내게는 없습니다. 이 얘기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왜 12명만 부르겠어요? 베아니아여 빌바 도마에다 시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12명밖에 없었겠냐 말입니다. 수없이 많이 아는 사람이 있었고 튼튼한 사람이 있었고 수없이 많이 잘난 사람, 이쁜 사람이 있었지만 똑같이 남녀노소 빈부노처 빈부지처럼 할 것 없이 공평하게 부르셨지만 12명만 응답하는 거죠. 그 당시에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는 속병에 잦은 사람. 그러나 육신의 약함을 변명 삼지 않았어요. 언제나 부르심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쓰임받기에 충분한 건강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병나서 죽은 게 아니라 삶을 드려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오늘부터 전도 특강이 오후 1시에 있어요. 모든 동산 가족들은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개강 예배부터 시작해서 전도 특공대 훈련이 있습니다. 새 생명 훈련 세미나가 시작돼요. 이미 기도하고 준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으로 삶을 들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입니다. 희생하는 사람.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12명만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남녀노소 빈부비천 정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언제나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꽤 많죠. 택함을 입은 사람은 항상 적은 거예요. 주님과 생각이 달라가지고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의 일보다는 늘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냥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주십시오 주십시오만 외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부자 청년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이게 다 부담밖에 안, 오늘 무슨 1시에 또 모임이 있어, 아,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힘들어, 예. 근심하게 하는 부담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사명 붙들고 진짜 예수 제자 되는 주님을 따르는 길 걸어가는 자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 형제 자매 어머냐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을 거다. 박해를 경마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뜻을 같이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희생과 수고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은 이 땅에서 복음 위에 손해본 것, 그게 얼마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곱하기 100배를 받을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고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쓰임받는 사람은 뜻밖에도 많지 않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많은 사람들 보낼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 이 사도바울 주변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바울이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은 티모데밖에 없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기꺼이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과 내세의 모든 복된 약속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디모데를 본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조차 언제나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서로 뜻을 같이하여 십자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